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5년 2월 첫 번째 주일에 출범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이 두 가지 꿈을 꾸는 소수의 성도들이 현 친교실 옆에 조그만 방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반석교회는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2월 첫 주일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창립 10주년을 맞는 2015년의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올해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1년 내내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원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지난 10년간 매년 첫 두 주일에 전했던 표호 말씀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10주년이 되는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2005년 첫 해에 주된 표어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첫 해의 표어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100%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순전한 진리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육으로 드리는 위선된 예배를 통해서는 주님은 자신을 절대 계시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진실하지 못한 교회가 하는 모든 봉사와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역겹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2006년 두 번째 해의 표어는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두 번째 해의 표어로 삼은 이유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늘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교회를 인간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일을 해도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눈이 맑고 밝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를 인간의 단체로 전락시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2007년 세 번째 해의 표어는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매주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날로 뜨이고 맑고 밝아짐으로 진리를 보게 된 후에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고 성경의 모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한 계명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파워풀한 복음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후에도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또 한 해의 표어로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네 번째 해의 표어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자녀의 가장 1차적인 아이덴티티는 세상의 자녀들과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특별히 모든 불경건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거룩의 열매라고 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교회가 어둡고 부패한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사랑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이 치명적으로 중요하기에 그후 2012년에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표 말씀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랑과 거룩, 이것처럼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기도, 제자도 등등에 관한 말씀을 한 해의 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도에 관한 말씀은 한 해의 표로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도 기간 동안에는 또 선교 여행을 전후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종종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표 말씀으로 정하고 그 말씀을 계속 강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어 가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은 전도는 자동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고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전도 메시지는 역효과만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기에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올해 표 말씀으로 정하고 1년 내내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참으로 희한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 리더들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 랍비들 학교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랍비들, 지식인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고 성경에 무식한 어부들, 기능인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로 기본 자격으로 신학교 졸업장을 요구하고 명문 신학교 박사 학위증을 선호하는 대부분 교회의 리더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소수 사람들에게는 전혀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할 리더로서 직업 종교인들을 부르시지 않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양치는 목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뿐 아니라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또한 희한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더 좋은 배나 더 좋은 그물이나 더 나은 물고기 잡는 방법 등을 제시하시지 않고 어부들은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건강과 남편의 사업과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소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원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이들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가장 희한한 사건은 주님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듣고 네 명의 촌탁 어부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그물과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겁니다. 영생을 찾아서 주님께 왔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 관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구원주와 주를 발견한 삭개오와 같은 세리에게는 전혀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서 그 귀한 진주를 발견했기에 스스로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 형제들의 반응은 전혀 예외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자신의 제자로 도대체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사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알고 믿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쫓으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떠날 각오를 하고 사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평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축복은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고 현세에서 많은 가족을 얻는 것입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고 현세에서 많은 가족을 얻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처자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축복은 지상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지상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받고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라.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 이 세상에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부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은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은 이게 무슨 축복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너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친구와 친척과 동료를, 그리고 동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천당에 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는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물론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 친구, 동료, 친척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셨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둘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남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의 투망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남을 구원하는 데는 아직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100% 비논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길 잃은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려달라고. 사도 바울도 동족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자녀가 죽어갈 때 자신이 대신 죽기 원하는 아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기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말하고 그들과 같이 행했습니다.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헬라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철학,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모세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를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친구와 친척, 동료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철학, 자존심, 체면, 나의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나의 배를 다 내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그렇게도 중요하기에, 나의 철학이 그렇게도 중요하기에 그들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다면은 사람을 낚는 일에 관심이 없고 심각하지 않다면은 자신이 주님에게 낚임을 받았는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낚으려고 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낚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낚으려고 해도 낚을 재주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관우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선행을 행하고 공의롭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또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에게 고추장스러운 그 부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 내가 있는 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은 영생을 얻는구나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 얻는 것은 주님을 무식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매일 매순간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부모와 형제라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써 해왔던 것들 이제는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아들, 딸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아내 비위를 맞추어서 교회에 데려오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물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물론 주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까지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도 주님과 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가족의 영혼조차 낚아올리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1차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신을 부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히 사는 삶, 세상을 즐기는 삶, 하나님보다 가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즐겁게 해주는 삶을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처자와 부모와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절대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자녀들이 어디 가서 개판을 치는데 허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한데 선물을 주신 분은 선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 자신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오해와 멸시와 조롱과 따돌림을 받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가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핍박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친구들에게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한 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따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사람을 낳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을 따라갈지는 몰라도 골고다까지는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질 것들 육신의 유익은 조금 줄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천지개벽의 역사 이거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낭비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들여서 섬기고 아무리 많이 나가서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사람을 낚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낭비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뜻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말씀에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하는 거 그만두고 주님을 지루하지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면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그 부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자라면은 공부하는 것 세상에서 학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자녀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늘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하면은 이제는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만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을 전도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의무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그 방만한 것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그 수많은 것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그 자원을 모두 탕진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했을 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삶, 올해에는 매일 매주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매주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그리고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자들,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1년 내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